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고 말씀 안에 굳건히 안에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무단장하기에 온 힘을 낼 수 없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아버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리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님 오늘도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옵시며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12장 17절 한절 읽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그동안 2000년 동안 받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단이 이 땅에 내어 쫓길 때 왜 이렇게 분노해서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하려고 또 그러는가 이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한 이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 한 이레가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연단하기 위하여 마지막 이제 69이레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69이레가 성취됐고 483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이후에 483년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역사를 잠깐 중단시키시고 2000년 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택권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유대인으로 그냥 있겠느냐 유대인으로 그냥 남아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느냐 이거를 택하라는 기회를 줬고 이방인들도 너희도 그냥 이방인으로 있다가 지옥 가겠느냐 그리고 환난에 넘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겠느냐 그러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느냐 초이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가 있는데 누구든지 원하기 바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회심하여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문이 닫힐 때 교회가 들림받을 때 들림받으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한국 교계가 너무 보면 싸움을 하길 좋아해요. 왜 이렇게 싸운 걸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싸우고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들도 싸우고 교회는 교회대로 싸우고 하여튼 이게 싸우는 걸 보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미국 분들은요. 이 베리칩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아주 이분들은 리지너블하게 합니다. 아주 리지널. 그것을 경고를 한 다음에 끝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으로 교를 맺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나는 뭐 천 개도 받고 만 개도 받겠다. 어느 목사님은 나는 천 개도 받고 어떤 목사님은 또 만 개도 받겠다 그래.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누구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우리는 부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13장에 가야만 짐승의 평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공부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오늘이 27째 날입니다. 28째 날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쭉 성경을 볼 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려면, 아, 우리가 환난에 들어왔다. 적벌수가 나타났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닐 때 바리새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싸울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지 않고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책망받지 않고 있다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주님을 만나고 면류관을 받는 이러한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신보다지 않은 사람들, 주님이 12명만 들고 다녔습니다. 끝까지 12명만 들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11 제자에게 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는 부안에도 하지 않고 그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 마귀가 지난 2000년 동안 자기의 부하들 정세,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 네 부류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늘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왔으니 얼마나 분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땅을 차지할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들 남은 자들,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이제 남은 자들, 환란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자들을 죽이려고 분노하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한 절이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세상 정사와 권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거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요. 갈 곳 다 쫓겨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비움받아가지고 다 쫓겨났어요. 어딘가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니까 돈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가도 거부를 당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다 검증한 것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인 후에 그 죄값을 혹독하게 지금 2000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들이 회개한다고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그랬죠. 엄청난 회개. 이스라엘 전체가 울음바다가 된다. 모든 가정이 다 외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스가랴 13장 1절에 가면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씻는 샘이 열리리라. 그래서 그날 한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다루거든요. 그때 다 받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이 다 받게 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올 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자, 서기 13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는 58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58만 명입니다. 서기 135년입니다. 기원 70년,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진공해서 돌 위에 돌아가는 남자에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가 하면은 500명의 유대인들을요,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그들이 그렇게 받았어요. 5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디도 장군이 하나님이 사용한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요.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환란에 넘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다니다가 한 열흘 한 달 돼 보세요. 돌아가지고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들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 이렇다는 걸 모르니까. 이제 은혜 시대니까 몰라요. 은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은혜 받으러 다니자고, 그래, 사람들이요. 또 서기 1020년, 영국의 그 카누트 왕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들 다 쫓아내면 어떻게 돼?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한국 갈라니 집도 없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서기 1096년에 로마 가톨릭은 말이죠. 그 물을 뿌려가지고 8개월만 되면은, 난지 8일만 되면은 데려와가지고 물을 뿌렸어요. 이거 할례준다. 성수다. 근데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결국은 근절하기 위해서 소위 성전, 홀리워를 해가지고 온 유럽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1272년 가톨릭 신자 에드워드 1세는 모든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였고 16,500명의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렸습니다. 1306년 프랑스에서는 10만 명의 유대인이 그들의 소유를 몽땅 뺏기고 추방됐습니다. 완전히 재산이 몰수당했습니다. 또 그 당시 가톨릭 신자인 루이 14세 치하인 1683년 모든 유대인들은요, 프랑스 식민지로부터도 다 추방되었습니다. 또 가톨릭 신자인 루이 15세 치하에 1723년에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그때 허용이 됐어요. 그때 가서 조금 풀렸습니다. 14세 때는 완전히 몰수당했습니다. 또 서기 1345년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왜 화형을 당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카톨릭 아이들을 유월절에 양들로 먹기 위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거짓 고소했습니다. 옛날 네로 황제 때, 네로가 불 내놓고서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불 냈다는 다 죽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레위기서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정결례를 지켰습니다. 깨끗한 정결례를 지킴으로 유대인들은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흑사병에 걸렸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프라하와 콘스탄티노플에서 1560년에서 1600년까지 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추방이 됐어요. 물론 다 뺏겼죠. 또 서기 1492년 도미니크 카톨릭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종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스페인입니다, 바로. 스페인이 지금 무슨 나라가 됐습니까? 스페인이 옛날에 강국이었거든요.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스페인이 형편없는 나라가 됐죠. 제가 스페인 가보니까 완전히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이 무쇠처럼 됐더라고요. 전도지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전도지를 안 받아요. 막 욕을 하다 그러더라고요. 스페인 갔을 때는 딱 한 사람 전도했어요. 딱 한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며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요. 이야, 완전히 마약 소굴이 됐어요. 여기 있는 낙서는 저리 가라요. 거기 있는 장로님이 한국 장로님인데 뭘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유, 여긴 이 사람들이 그림을 멋지게 그려놔가지고 아주 정부에서 그냥 내버려 둔대. 그림 그리라고. 그게 마약쟁이들이란 낙서인지 모르고 있더라고. 이렇게 스페인이. 그리고 밤에 나가질 못해요. 언제 칼에 찔지 몰라요.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데서 거지들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페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 스페인의 그 국가의 그 신용도가 3단계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저주하면 따라가서 주님이 저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탈리아 무솔리니를 통해서 얼마나 피박했습니까? 이탈리아는 그냥 피자 나라가 돼, 피자 나라. 형편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 로만 캐톨릭이 자리 잡게 저주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교황이 가가지고 기사하는 땅마다 다 저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라틴권 보세요. 필리핀 보세요. 거기 가서 내리자마자 키스한 땅 있죠. 그분이 키스한 땅. 내리면 제일 먼저 땅에다 키스하거든요. 키스한 땅은 다 저주받았습니다. 다 저주받았어요. 미국이 언제부터 저주받았습니까? 캐트릭 신자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저주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고등학교에 십계명이 사라지고 기도회가 사라지고 성경 공부가 금지됐습니다. 1938년 우리 잘 아는 로마 가톨릭 신자인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가 로마 가톨릭 신자입니다. 또 요셉 괴벨 이 사람도 원중 중에 한 사람이죠. 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공작을 꾸미기 시작했죠. 그래서 히틀러와 그 가톨릭 동료인 괴멜, 괴링, 히믈러. 여러분 히믈러 잘 아시죠? 히믈러가 바로 그 폴란드의 그 콘센트레이션 캠프에서 600만을 죽인 사람이 히믈러가. 히믈러.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불태워 죽였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고 껍질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에 목매달아 죽였고 강제 수용소에서 굶겨 죽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모든 공작이 벌어지는 동안 히틀러 화친 조약을 맺었고 히틀러 군대들이 출정하게 될 때마다 교황이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고 이제 개선할 때마다 앞에는 나치스 군대가 들어가고 뒤에는 바로 사제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수녀들이 착 따라갔습니다. 그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지난번에 교황이 아 우리가 잘못했도다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꿇어 엎드려가지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온 캐톨릭 신자들이 전부 그렇게 해도 정말 유대인들 앞에 그렇게 해도 이거는 부족할 텐데 그걸로 넘어간 걸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한국도 보세요. 옛날 광주사태 때 그 사람을 죽였지만 좀 뻔뻔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저주받고 더럽혀지는데요.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거기다 쏟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피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그거는 공의의 법입니다. 1918년경에 그 발포화 선언, 발포화 선언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 발포화 경이라는 유대인 영국 사람이 의회에서 발포화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누가 반대했는가 하면은 처칠이 반대했습니다. 처칠이 반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을 했는가 하면은, 이 독일의 그 비행기, 폭격기를 거기 보내가지고 영국 런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반대했을지라도 그들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됐죠. 근데 바로 그 전에, 완전히 그 되기 전에 1918년경에 말이죠. 발포화 선언이 있었는데 처칠이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을 떠났던 두 척의 배, 영국을 떠나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가려는 두 척의 배죠. 그런데 가다 보면 이제 기름도 채워야 되고 양식도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는 길에 이제 항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정박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도착하지 못했고 이 배들은 갑판에 올라가서 거기 배 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굶어서 죽어 있었고. 그 배는 정박지를 찾아서 세계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마침내 상해에 닻을 내렸다고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1918년경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는 500만 명의 유대인을 격리된 도시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또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모든 유대인에게 노란 배지를 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기록약을 보면 다 노란 배지 달았죠. 노란 배지 다 달게 했습니다. 이 노란 배지는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달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1242년 로마 가톨릭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자료들을 24대 수에 실어서 프랑스에서 다 소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까지 아주 다 소각하고 말았습니다. 1336년에 유대인 120개 공동체가 5,000명의 가톨릭 폭도에 의해서 파괴당했습니다. 완전히 죽임당하고 파괴당했습니다. 1684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80만 명의 유대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80만 명인데, 80만 명. 1943년에서 1945년 사이 세계대전 때죠. 우크라이나에서는 5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거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등지로 사라졌으며, 근데 이 기록은 말이죠. 이 통계는 헝가리 독립당의 당수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그는 5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살인 공장들에서 화장되었다고 그가 증언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600만이죠, 사실은. 그가 500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숫자는 600만이죠. 뭐, 500만이나 600만이나. 참, 이건 말할 수 없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너희가 담당하라, 이 피를 담당하라니까. 우리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우린 시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해. 이렇게 말한 것이 그 피값이 이렇게도 혹독하게 치러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박해는 끝없이 계속되어 왔죠. 1900년 동안 지상에서 정말 몰리고 죽음당하고 찢김당하고 추방되고, 참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 때도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가지고요. 이제 마귀가 쫓겨나고 13장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때 얼마나 혹독한 박해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쫓겨났으니까, 땅에 쫓겨나니까 이제야말로 7년 동안의 그 환란은 말이죠. 대환란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2장 17절에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후손과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거는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이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사탄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를 도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이나 교회는 사탄을 화내게 하고 있죠.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그런 사탄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발자십니다. 옛날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라오데교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세상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사실을 조금 복습해보고 13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환난 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 출애굽기 1장에서 20장까지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재앙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탄, 마귀의 화신이며 가롯 유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성경을 하나하나 봤죠. 하나하나 봤습니다. 자기 처소로 갖고 그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맞는 게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절대 유대인들은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리지 무슨 뭐 모슬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환난 후에도 휴거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 때 또 천년기간 때 환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환난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천년왕국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백보자 심판 때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면서 떨어진다. 그들은 다 여러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 양심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 봄이 없던 때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보면은 양심 시대는 양심이 서로 송사한다고 그랬죠. 그땐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명기도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죠, 아이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죠. 근데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태아가 그냥 유산돼도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야말로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차라리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건 모릅니다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다 몰라요. 모릅니다 하는 게 주님 앞에 받아들인 거지.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고 베드로가 그랬죠. 바울이 말씀한 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휴거되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다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겨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후 3년 만에 이런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그때 짐승의 표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베리칩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타투를 가져가는 게 벌써 나왔어요. 그 타투를 가져가게 되면요. 타투를 가져가게 되면은 그냥 순식간에 세포로 다 퍼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인포메이션 다 있죠. 어떤 그 성교육에서 저에게 계속 보내줍니다. 아주 깨어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 사람들의 그 제목이 뭔가 하면 alert예요. 깨어라. alert. 거기서 저에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메시지가 쭉 오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봅니다. 타투 있죠. 베리침은 집어넣다가 뺄 수도 있겠지만요. 타투는 일단 들어가면은 전부 다 퍼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 지금 베리칩을 안 받았더라도요. 환란에 넘어가면 누가 견디겠어요? 지금 크리스찬들 말이죠. 지금 크리스찬들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말이에요. 주일도 못 지키고 장사해 먹으면서 어떻게 지키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신부가 되지 않고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지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며불며 기도하는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롯으로 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여러분.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죠? 그들 넘어가면 누가 견디겠어요?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혹독한 걸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물론 지불 받지 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이 말씀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아, 어디 가면 CD가 있습니까? 아, 계속 들었는데 가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서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전화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눈을 밝게 하죠. 말씀을 떠나가자는 얘기들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쭉 나갈 때 앞으로 임할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임할 얘기를 우리 노아처럼 꾸준히 증거해야 됩니다. 꾸준히 증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 13장 1절부터 좀 들어가서 시간 될 때까지 조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바다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저기 보면 그 12장 3절에 보면요. 붉은 용 한 마리, 사탄이라는 붉은 용 한 마리, 마귀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어요. 여기에 짐승, 바다, 바로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도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죠? 근데 차이가 뭐가 있죠? 마귀 용은 멸류관 왕관을 일곱 머리에 씌워놨어요. 일곱 머리에 대해 배웠죠, 우리가. 바벨론 베데페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파라오,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페사, 옛날 니므롯 바벨론, 그 다음에 그리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 이렇게 나왔죠. 역사적인 7개 나라. 거기에다 왕건을 씌웠단 말이에요. 지금 인류 역사에 로마가 있을 때까지, 로마가 될 때까지 7개 나라에다가 통치권을 줘가지고 다스려왔죠, 마귀가. 그런데 이 짐승은 열 뿔에다 왕건을 씌워놨어요. 이걸 보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열 왕을 세워서 뉴 월드 오더,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할 것을 얘기하죠. 이게 글랜 백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그 채널 11 팍스 뉴스의 그 해설자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말 그 옹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굉장히 환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가 뭐라는가 하면은 TV에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아피마에 있는 그 모든 수용소와 그 관들에 대해서 내가 밝혀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는가 하면은 그 다음 날을 뭐라는가 하면 나는 모른다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이제 바로 그 위협을 받은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 인물들, 여인, 붉은 용, 산의 아이, 천사장, 유대인의 남은 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보게 되면 왕이라고 그랬죠.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왕, 내 왕이다. 내 짐승 그러고 그것이 내 왕이다. 이렇게 그 짐승은 왕이다. 통치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죠. 다니엘 7장에 처음 묘사된 짐승 있죠. 그 짐승이 바로 13장에서처럼 올라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똑같은 짐승이에요. 똑같은 걸 봤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짐승의 환상에 대한 겁니다. 해석이에요, 해석. 나 다니엘이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에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지극히 높으신 분들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그랬죠. 그 왕국, 천연왕국입니다.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했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요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에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또 그의 머리에는 열 개의 뿔이 있고 그랬죠. 열 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세 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류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스라엘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여러분, 다니엘 구약에게는 성도들은 전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구약엔 신약 성도가 아직 계시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성도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그렇죠.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왕국을 차지하더라. 제사장 민족이 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낼 것이. 여기 넷째 왕국이라고 그랬죠. 이건 다니엘 이후.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다니엘 시대죠. 그러니까 결국은 넷째 나라는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또 24절 보면은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장차 일어날 열 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위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세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아까 세 뿔을 뽑는다는 게 바로 그렇죠. 세 나라를 완전히 복종시킨다. 그 나라가 어딜 것인가 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요. 얼마나 핍박한다는 얘기입니까? 달달 먹는다는 얘기죠. 또 때와 법을 병정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때와 법을 병정시키는 게 뭐죠? 이제는 서기를 지금 쓰는 건 주후 몇 년이죠. BC는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이고 그 다음에 서기는 주님이 오신 후에 아노도민이라는 것은 추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옛날, 지금 우리 서기는 그리스도가 오신 지 얼마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되면 자기로부터 1년, 2년 할 거예요, 이제. 자기로부터 서기라고 그러진 않겠죠, 그때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1년, 2년, 옛날에 그 뭐, 일본이 명치 1년, 2년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때와 법을 병정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3년 반이죠. 9-3년 반이죠.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니 또 나오죠.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결국 천년왕국이 끝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끝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되고 나서 7년 동안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얼마나 그때 울겠습니까? 많이 울 것입니다. 거기서. 다 내려다보고 있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들 지금 천국 올라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누가 넘어질 때 그들이 아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던 게 말은 휴거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말이죠. 나중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죠. 그럴 때 그 몸이 부활하죠, 이제. 예.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변화될 부활하죠. 이 죽은 몸, 이게 죽었거든요. 우리 몸은 죽어 있는 겁니다, 이거.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이게 몸의 부활입니다. 이게 구원이 3단계거든요. 첫째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이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지요. 죄를 지라고요. 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매일처럼 구원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그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만 깨끗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제 짓지 않도록 깨끗하게. 이게 부러졌다가 팔이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능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몸을 벗어나는 거죠. 몸의 구속입니다. 이게 뭐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죄악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임재로부터 첫째는 죄로부터 그 다음에 죄의 능력으로부터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이 세상 임재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3단계입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처럼 온전케 돼가지고 전능자처럼 주님처럼 돼가지고 왕이 되는 거죠. 슈퍼맨이 바로 그런 게 슈퍼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제 또 내일부터 13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할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가 무엇을 하게 되고 또 666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앞으로 환난 때 그런 박해를 받아야 되기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말씀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시대로도 전하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